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12절 이후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을 16절까지만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싸움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번째라 장성한 3위는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초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블레셋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장수를 앞세워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의 시간의 핵심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제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망발과 도발적인 그런 망언을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은 다름 아닌 너희 중에 대표가 나와서 나와 겨루어서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 너희들 겁이 나서 나오지 못하느냐 놀리면서 이제 골리앗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난주에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마지막 그 모양을 이 사무엘상 기자는 11절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쟁의 당사자인 이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는 것이나 또는 그 말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이런 말로서 11절을 마감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전쟁 이 전황이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가면서 느닷없이 오늘 보니까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다. 이런 말로서 오늘 이야기가 다시 연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 이야기에서 전쟁 이야기에서 아니 이 전쟁에서 드디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전쟁에 등장하는 다윗을 소개해 줍니다.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어떤 성경에는 완전히 빠져 있기도 하고 이 성경을 사람들은 좀 없어도 되는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에 대한 소개를 이 저자가 충분하게 다 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70인 성경역에 보면 실제 이 부분을 빼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 없다. 성경을 이 문자로 생각하고 어떤 글로서만 문학 작품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스토리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분명히 그 말이 합리적인 것 같고 사실 중복되어서 이게 의미 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저자는 지금 상당히 의도성을 가지고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합니다. 지금 이런 전쟁 속에서 사람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했던 힘의 왕인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주변 이방 국가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왕을 원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힘의 또 다른 장수 앞에서 처참하게 지금 꼼짝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면서 오늘 이 다윗을 등장시키는 것은 저자가 상당한 의도성을 가지고서 지금 다윗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이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암묵적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자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이 구원자의 필연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족과 그 아비와 함께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무슨 어떤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그 역할을 기대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지도자로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대하게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면은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비인 이새가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당연히 그 사람이죠. 이것을 지금 1차적으로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잘 몰랐을지 몰라요. 어쩌면 알았어야 되는 건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을 하면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다. 우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한마디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 말을 지금 이 말로서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49장에 가보면은 8절부터 12절까지에 이 야곱이 죽으면서 열두 아들에 대한 지금 유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거기에 보면은 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또 축복을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이끌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고,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조상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당연히 들었을 거고, 그래서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암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암시가 나오는데, 뭐냐면 나이가 늙은 이새라는 사람의 마지막 아들이고, 그가 하는 일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다. 아비의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을 할 때 자, 유다 지파이긴 한데 대단히 이 대단한 그런 가문의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약속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 가문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면서, 정작 그 당사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나이가 많이 들은 아버지의 여덟 번째 아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무언가 힘이 다 지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아비의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 이 참 가엾고 그냥 주목을 받지 못할 관심 안 되는 이런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출신 아닙니까? 거기다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바로 그런 곳에서 그런 위치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다윗에 대해서 그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그 그러한 어떤 배경이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출신이나 그런 용무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사실 우리는 감격을 해야 됩니다. 아, 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사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지 선택되기 전에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의 그냥 평범한 아들이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까지는 형편없는 사람이죠. 다 죽어야만 마땅한 그 아들이 갈대상자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왕궁에 살았지만 그러나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에서 목동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다윗도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데 내가 괜히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형편없는 사람으로 혹시 취급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을 받았어요. 뭐 신약에 와서도 참 대단한 이 사도들, 제자들 뭐예요? 베드로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은 갈리에서 고기 잡는 뱃놈들 아닙니까? 고기잡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사람이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어요. 대단한 가문은 틀림없지만 사람은 별볼 일이 좀 없는 것 같아.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 곁들이는 것이 세 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 형을 직접 끼워넣음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전쟁터에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렵거나 또는 전쟁터에 나갈 만한 능력이 안 되었거나 하여튼 전쟁터에 나라가 지금 위랑지기에 있는데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소개를 하면서 이제 다윗의 등장을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리앗은 아직도 계속 이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얼마 동안? 40일 동안을. 자, 이 40일 이러니까 굉장한 것이죠. 자, 골리앗이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싸움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는 것, 전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치한 상태에서 40일을 보내고 있어요. 이유는 있죠. 이유가 왜 전쟁이 안 이루어졌느냐?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이스라엘의 인물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또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 엘라 골짜기를 넘어서 쳐들어간다는 것이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왜 매복이죠? 엘라가 뭐죠? 엘라가 상수리 나무라고 했잖아요. 상수리 나무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염려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40일이 가고 있었어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기도 하셨다. 또 40이라는 숫자, 이 40.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그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40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성경에 보면은 뭔가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이제 뭔가 이 위기가, 전쟁 이 위기가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저자는 굉장한 이 아주 문학적 소양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전쟁이 끝날 때인데 이 41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히 말해주고 있어요. 은연 중에. 자, 그런 사건을 배경에 깔면서 지금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소개되었는데 그 다음 이제 7절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30절까지를 읽는데 교독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예, 지금 뭐예요? 다윗을 보내죠, 형들에게.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라는 거죠.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짓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함대로 가져와서 진영에 이르 마침 군대가 등장해 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원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짓는 자에게 맡기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도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시니라.
장군의 양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한 말을 들은지라도 그가 그들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여 네 노를 바라느냐 그에게 내 양을 네가 받느냐 나는 내 그만과 내 마음을 원하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윗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미 악사로서 사울 왕에게 갔었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역할이었어요. 물론 병기를 맡은 자로서 선택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조차도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진 않았는데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는 자리는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하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자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시골 아주 시골 촌에서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드디어 그런 다윗이 이제 이 전쟁터에 등장을 하는데 등장은 무슨 이 전쟁터의 대단한 용사나 장군이나 이 전쟁의 어떤 대단한 주목을 받는 사람으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에게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명령이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세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물어보고 안부를 물은 다음에 이 가지고 간 이 볶은 곡식들 이거 좀 갖다 줘라. 그래서 먹게 해라. 그리고 이 치즈 덩어리는 천부장 상관한테 갖다 줘라. 상관에게 뭘로 주는 거죠? 예의를 하는 거죠.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렇게 갖다 줘라.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 당시 군인들은 정기적으로 우리처럼 군대에 모여가지고 군대 이런 징집된 이런 군인들이 아니고 비정규적으로 이렇게 징집이 되거나 이렇게 자원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싸우려는 건 음식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음식을 이제 가지고 갔겠죠. 이 세 형들이. 그런데 세 형들이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음식이 떨어지게 되면은 후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 먹을 음식을 이제 공급을 해줘야 돼요. 보급해줘야 돼요. 이,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전쟁 사업에서 제일 좋은 건 갈비나 이런 탕수육 이런 게 아니고 볶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볶아서 딱 쌌기 때문에 그거는 즉시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볶은 음식을 가져가는 것이다. 좋은 것을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니까 그래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만히 다윗이 등장하는 걸 보면은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죠? 여덟 번째.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몇 명? 세 명. 그럼 첫째부터 셋째까지. 그럼 넷째부터 일곱째는 뭐 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켜도 그 밑에 누가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죠? 목동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 그럼 양을 지키게 하고 넷째나 다섯째나 여섯째나 일곱째 중에 이 사람들은 같이 양을 지켰거나 뭐 아마 노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시켰어도 될 텐데 지금 우리의 주인공은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도 다 섭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제발 여덟째 같은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같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성에 나오질 않잖아요. 그리고는 여덟 번째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걸 받고 아침 일찍 출발을 합니다.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보게 되고 하는데 양 치는 것은 누구한테 맡겼다고?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맡겼다. 아마 이세 집안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있었고 하인들이 양을 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죠.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형들한테 맡기겠어요? 아버지한테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인들에게 맡겼을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음식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전쟁터에 갔습니다. 전쟁터에 가가지고 보니까 짐을 어떻게?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겼다. 22절에 보면 그렇게 되죠. 짐을 가지고 간 이 짐을 가지고 형들에게 바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짐을 지키는 사람에게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짐 지키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네? 네, 그렇죠. 군대에서 바로 뭐 이 병참을 다들 병참부대 사람들이 되고 이게 보급 부대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음식을 갖다 주면은 그 음식을 이제 갖다가 전달해주고 이런 일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는 일이 끝났으니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형들이 무사한가 보기 위해서 아마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항우를 짓고 있는 그 대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형을 찾았겠죠. 그렇게 할 때 드디어 이 다윗이 상대 블레셋에서부터 나오는 이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전쟁 상황을 직접 목격을 하는 순간이 이제 2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옛날처럼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가버려요. 지금 형편없는 이런 광경을 이 다윗이 목격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실은 그 전쟁터에는 어쩌면 처음 나간 거죠. 그 당시 나이는 스무 살이 넘어야 징집이 되는데 스무 살이 안 됐거나 뭐 안 됐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터를 처음 보는 건데 전쟁하면 뭐 싸움을 하고 이기고 이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상대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이런 광경을 지금 이 소년 양식이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도망을 가면서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얘기가 뭐예요? 사울 왕이 포상금을 내걸었다는 것이죠. 포상금이 뭐예요 지금? 첫 번째가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딸을 어떻게? 그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기기만 하면 뭐가 되나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대단한 권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네, 그 아비의 집에 자유를 주겠다. 이건 세금 면세라거나 징집이나 노동 이 부과 이런 것을 앞으로 없이 그 사람 이제 해방을 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강제노역도 세금 면제도 안 시키고 그 자기의 딸도 주고 많은 재물도 준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약속을 했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 왕이 딸을 주죠. 그죠? 근데 그 딸, 미갈이라고 하는 딸을 줬는데 좀 문제가 많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가서 또 배우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포상을 걸어놓았는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포상을 주는데 왜 다들 도망을 갈까?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이정원 집사님 누가 이렇게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아이고 딸도 주고 평생 집안을 해방시킬 듯도 한데 도망을 가요. 싸우지라고. 우리 돈만 있으면 가야 되냐. 돈 있는 곳에는 가야 되잖아요. 공짜면 어떻게 뭘 먹어야죠? 양자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요. 왜 도망을 갈까요? 감히 그건 받을, 생각해도 그건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받으라고 나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골리앗이 너무 세니까. 이것을 목격한 다윗의 태도가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지금 전쟁터가 되고 있는데 포상 아무리 걸어도 저는 또 이 포상을 걸면서 웃기는 게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럼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되었는데 그럼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지 자기는 안 싸우고 뒤에서 엉뚱하게 누굴 보고 나가라고 지금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많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드디어 다윗이 목격을 하고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다윗이 그것을 듣고 나서 다윗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26절, 27절에 보면은 그 태도가 나오는데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는 얘기가 중요한 말이 들어요. 2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하고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시작.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말이에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치욕을 면하게 해주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느냐. 다윗이 몰라서 이런 말을 할까요? 알아요. 다윗은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 말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두 가지 질문형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던지고 있어요.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싸움꾼도 아니고 자기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이 소년이, 양치기 소년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열, 서너 살 정도 된 소년이 전쟁터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놀라기만 한, 어쩌면은 도망을 먼저 가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전쟁터 갔다, 죽을 뻔했네 하고 얼른 짐 던져놓고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가야 될 사람이 다윗인데, 정작 싸움을 하러 온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도망을 가고 있고 정말 형편없는 이 소년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 다윗이 사실 다윗의 신상명세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걸 볼 때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나 형편 처지가 되질 않아요. 아무것도 우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세우시죠. 참 놀라운 소리예요.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이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이 능멸당하는 현장 그 현장에 바로 다윗을 보내셨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분노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철이 없어서 분노를 하는 거다. 아까 말한 대로 교만하고 뭐죠?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것이다. 뭘 몰라서 겁이 없어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일까요?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분노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죠?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딱 단서가 이 사람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깨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을 이 다윗만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세상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깨어있어요. 다윗만이 지금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분노를 느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여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치욕 벌거벗은 것 같은 이 망신살스러운 것,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정말 이로 말해서는 이 모욕적인 이 현장,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것, 분노를 자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과,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사랑이에요, 사실. 굉장한 사랑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자부심, 긍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은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이 민족적인 치욕,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이 신성 모독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연하게 이건 응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 소년에게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소년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지금 26절에 보면 말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블레셋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아, 이 블레셋 사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것을 쉽게 읽을지 모르시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의미가 크고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할례라는 것이 뭐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대단한 것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그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면서 그때 내리신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그들 가슴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할례를 받는 순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의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할례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족속들 간에는 뭐가 생겼다고요? 구별이 생겼다는 거죠. 할례란 바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았다는 이 표시는 너희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방족속들과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윗이 지금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쓸 때는 블레셋을 향해서 단순하게 아 너희는 우리를 쳐들어온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이방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뭐냐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언약 관계에 있는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 정체성을 지금 이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문제는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내가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셨던 말씀들이 뭐냐, 출애굽기 보면 가장 강조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수없이 강조해요. 왜 그것을 강조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히브리라고 해서 아주 형편없는 유명 떠돌이 민족들이고 너희들은 나라도 없이 민족이 자그마치 430년 동안 종소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너희는 내가 하나님, 천지 만군의 전 우주의 하나님이신 이 창조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너희 나라, 너희 민족은 이제부터 나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정체성을 갖기를 원한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들 뭐 너희들 돈 줄게, 뭐 너희들 뭐 잘 먹어라,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들에게 바랬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알면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물론 신약에 와서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 너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전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편지 서두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에베소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전부 다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신학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 선택된 거룩한 물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내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을 택하신,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사도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느끼고 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기독교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상실해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장 타락되고 사회의 문제 투성이가 된 성도들, 교회 그런 분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선택한 거룩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런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장로는 기억하고 있고 목사는 기억하고 있어요. 권사, 안수입사 뭐 이런 것들은 잔뜩 기억해요. 엉뚱한 것을 기억하고 있고 정작 기억해야 될 성도라는 개념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계급이 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심각한 문제죠. 왕이면 뭐하겠어요? 장수는 뭐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을 모르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에 다니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들이 신앙인으로서 전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자기가 어느 조직의 장이 되면 책임감을 갖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국가를 지키겠다는 굉장한 사명감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이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이 주일이며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죠. 자신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겁하게 되고 나약하게 되고 정말 보잘것없는 멸치를 받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골리앗으로부터 손가락 모멸을 받는 이유가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더지 같은 똑같은 족속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차별이 없어졌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똑같으니까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것이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떡대가 되게 크고 군장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힘이 보이는 거니까 진다고 생각을 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다윗이 탁 던지는 이 말은 다윗에게는 그런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비록 그가 양치기 소년으로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지만 이 다음 장에 가보면 사자가 덤빌 때 그 사자와 곰을 향해서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을 훔쳐간 그 양을 뺏어내오고 그 사자와 곰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수염을 잡고서 이겼다. 성경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우리가 그걸 하게 될때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양치기를 하는 그 소년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 거예요. 이 말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사신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사신은 하나님의 군대. 사신은 이 무슨 말이죠? 사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사신은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올 때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신은 단어. 그냥 보통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신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딱 나올 때 보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아주 곤욕을 당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막 체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 그때 쓰여지는 아주 그 직전에 위기의 상황에서 꼭 쓰여질 때 하는 말이 바로 이 사신은 하나님이라.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제사장들 따르라. 그 다음에 보면 3장 12 여호수아 3장 10절인가에 보면 사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 이름을 쭉 대면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 사신 하나님. 그런데 바로 이 사신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수르 이 사내들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랍사게라는 장군을 통해서 19장에 보면은 지금 막 모욕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겁쟁이들 싸우자 똑같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사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사신은 하나님이라는 걸. 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이 신앙이 바로 위대한 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데 블레셋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울 왕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린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린 마음에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하고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의 눈에 비쳐있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이 문제는, 이 심각한 문제는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겁에 질려있는 이스라엘 그 자체가 더 문제라는 것을 이미 다윗의 신앙으로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가 떠드는 소리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겁을 내야 될 텐데 다윗 속에는 어떻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건방진 자식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을 할 때는 제가 다윗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골리앗 저렇게 떠드는 것 저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앙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은 더 이상 군사적인 문제,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함부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빈정대고 멸시하는 것,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두렵지 않은 게 그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기가 양을 칠 때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왔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을 자기는 체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당당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전쟁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 싸움을 지휘하고 있는 이 사울 왕,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전쟁터는 하나님을 모르고 싸우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블레셋 이 사람은 당연히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 골리앗은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도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전쟁터에는 블레셋이 모르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섬겨왔고 그들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는 알지요. 그러나 그 어떤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냈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한 번도 체험을 못했던 사람. 의문에 속한 것, 이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타고넘쳐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성경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 속에 가두어진 하나님이에요. 종교수 안에 가두어진 하나님이죠.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한 번도 모르는 거예요. 사울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라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모독을 시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그런 것이 없어졌다.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두 가지예요. 심각한 성도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아마 문제가 있다 하면 이런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거짓말은 어떻게 해요? 그걸 알면은 교만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그걸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나는 약해요.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안다면 적어도 담대할 수 있어요.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전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는 좀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이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가 보면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제일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전국에서 대학에서 들어옵니다. 한번 1년에 보통 한 4, 5천 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전국에서 어느 한 대학도 빼지 않고 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할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채용 뭐 원칙에 의해서 할당을 해야 되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 어느 정도 한 군데도 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차별 안 하기 위해서 수에는 차별이 있지만 어느 대학이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오면 28일 동안 4주 동안에 이 집체 훈련을 합니다. 집체 훈련을 하는데 4주 동안 전국에 있는 이 사업장들을 다 방문하면서 이제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교육시키고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자부심을 주는데 그때 교육을 하는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뭐 세상에서 말하는 삼성 정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삼성 정신의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인재 제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인재 제일의 첫 번째 그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일주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제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제일이 되어야 되고 만드는 물건도 제일이 되어야 되고 사람이 처신하는 거, 하는 거, 인격, 뭐 뭐든지 모든 데서 삼성에 입사한 삼성 사람들은 제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일주의. 그러니까 제일정신에 아주 머리가 박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제일정신. 그렇다고 이게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절대 시시하지 않고 무조건 최고. 아, 두 번째나 세 번째 되려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일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정신을 집요하게 28일 동안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28일 마지막에 다 끝나고 집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달라져 버렸어요. 전부 다. 28일 동안. 들어올 때는 다 별 볼일 없이 그냥 직장 생활 하러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른 기업에 들어간 사람들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일단 28일 교육을 받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달라져 버려요. 자다가도 깨도 툭치면 우리 군대 가서도 뭐 껍딱 한다잖아요. 이 사람들 입에 삼성이 붙어 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처신을 하더라도 달라지는 거죠. 자꾸만 달라져요. 지독하게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전부 똑같아요. 다른 데 가나 입사생들이 뭐 입사 지원자들이 어느 회사 가든 뭐 차이가 있겠어요. 다 똑같이 재원들이. 그렇다고 뭐 실력이 더 좋은 것도 아닌데 의식을 그렇게 바꿔버린다. 그런 정체성. 그 정체성.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정체성.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체성.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자신이 누구란 걸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어떤 신앙을 생활하게 가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만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 어떤 분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골리앗 문제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만약 신앙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 해결책은 딱 하나 신앙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죠.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죽은 이방 신앙의 싸움에서 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8절서부터 30절까지 보면은 그런 다윗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하는 것을 이 제일 큰 형 엘리압이 듣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에게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28절 보면 뭐라고 하죠? 다윗에게 화를 털렁대서 네가 어째서 여기 왔냐? 네 양이나 지키지. 네가 어떻게 감히 여기 올 수 있어? 하고 좀 한마디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얘기야. 세상 사람들을 우리한테 사실 이런 욕을 해야 돼요. 저것들 되게 잘난 척이에요. 여기서 교만은 뭐예요?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목동인 신분인 주제에 네가 집에서 양이나 쳐야 될 주제에 그걸 넘겨 네가 전쟁 때 와서 시건방지다 이 말이죠. 교만하다는. 완악이라는 건 뭐예요? 네가 지금 이 전쟁터가 뭔지는 알아. 지금 피가 흐르고 싸우고 피터지게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 경쟁, 삶의 죽음의 죽음과 삶의 이 현장인데 이걸 너는 악한 생각을 구경을 하러 왔다는 것이야. 이것이 완악하다는 것이야. 너 지금 태도가 그렇다. 지금 형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조롱을 할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어기 나오냐 돈이 나오느냐. 그래 네가 오늘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도 백날 해봐라. 뭔 일이 있느냐 이 핫바지들아. 이렇게 아마 모욕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은 여기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두렵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성도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됩니까? 신앙으로서? 현실적으로 정말 되냐는 것이에요. 그 다윗처럼 정말 이렇게 정말 신앙적인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놀리고 있어요. 뭘 하겠어? 다윗이 29절에 대답하는 걸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말해요. 내가 뭘 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 어찌 이유가 없느냐?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느냐? 너희들이 가든 내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뭐냐면 거만 하나님의 신적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신부를 받지만 이것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불어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신적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니로구나. 이런 것은 아니로구나. 지금 단순한 신부를 뿐이 아니에요. 아주 강렬한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것이 확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고정을 하고 있을 때 왜 내가 이러는지 알기나 아시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유가 없다고,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른다고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보다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전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도 예수 믿어서 뭘 됐느냐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이유를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단순한 전쟁 놀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영적 전쟁터에 싸움터에 있어요. 우리는 싸움터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싸움의 주관자들이에요. 주관자세요. 그런데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성도고 내가 너 편이라고 정해두셨어요. 이걸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걸 믿기만 하고 그대로 싸우면 되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 우리 한번 다시 이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한번 다시 다음 주에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위치는 도대체 XY 좌표 중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쯤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인가? 찬송과 부를 때 부르는 하나님 말고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는 하나님 말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 삶에서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부터 내 삶의 현장으로 뛰쳐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녀니까. 그렇다면 내게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맞아요. 지금 그런 찬스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블레셋 골리앗을 통해서 내가 너하고 같이 있는 거 한번 내가 보여줄게 하고 지금 기회를 주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제발 기회 좀 보여주지 마세요. 골치 아픕니다. 나 죽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드디어 왔다는 것이죠. 두려울 게 없잖아요.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이건 찬양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들은 오늘 21세기 뉴욕에 살면서 이런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이런 참,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와있기 때문에 악은 스토리고 현실로 돌아가면 다르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대전제는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이 나 하나님 믿는데 했다간 여러분 그냥 창피하고 망친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나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망신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기 공지와 자격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떤 분이 나를 지키,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나를 지킨다는 이 확신, 만약 이것이 확실한 믿음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한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능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